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미국,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미국 인물 열전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노시창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히기도 했었고 막대한 재산을 교육과 보건의학, 문화 사업에 기증한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먼저 이 록펠러라는 인물을 들여다보기 전에 록펠러 센터를 짚고 가볼까요?
네, 이 록펠러 센터는 뉴욕시 맨하탄 중심부에 네. 무려 축구장 10개가
와,
넘는
굉장하군요.
넓은 지역에 네네. 19채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을 네. 총체적으로 불러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기는 경제, 문화, 예술, 쇼핑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뉴욕에 관광을 가면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관광 명소입니다. 여기서 잠깐 록펠러라는 발음을 조금 짚고 가고 싶어요.
네.
미국 사람들은 록펠러 하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죠. 이 락펠러라고 부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발음하는 것이 한국에 잘못 알려진 경우가
네.
여러 군데가 있죠. 예를 들면 문학가도
네.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한국은 피츠제럴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워낙 그 오랫동안 잘못돼서 불려지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굳어져서
네.
오히려 제대로 발음을 하면 그게 이상하게 들리는 그런
네.
현상이
되죠. 그래서 또 저희 한국 청취자들이 락펠러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록펠러로 그냥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 한때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던 록펠러라는 인물, 유년 시절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나요?
네, 미국 동부 뉴욕주의 리치포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나중에는 중부 지역인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로 옮겨가서 살았죠. 1839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록펠러의 얘기를 하려면 아버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네. 사실 아버지 직업은 똑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네.
일생 동안 그 유지해온 직업은 없었고요.
네.
이것저것 행상도 하고 요새 말로 하면 건강 보조 식품 같은 것도 팔고
약장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굉장히 돌아다니면서
네네.
일정한 장소가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고
네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또 재혼을 해서
네네.
가족을 떠나서 캐나다로 이주해 가서 살던
네.
좀 그런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뭐 록펠러의 아버지가 이 재혼을 이혼을 안 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뭐 가족께서는 조금 비밀로 시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그래도 자녀들한테 이 경제 관념은 아주 철저하게 가르쳤던
네네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용돈도 그냥 주지 않고 어머니가 일하는 데 가서 일손을 도와주면
네.
얼마 주겠다. 뭐 그렇게도 했고요.
네. 네.
뭐 심지어는 파리를 잡으면 뭐 얼마 준다, 뭐 쥐를 잡으면 얼마 준다
네.
이렇게까지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을 고용해서 쓰는 그런 일꾼들과 똑같은 취급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또 주목할 점은
네.
아들한테 주는 임금이나
네.
종업원한테 주는 임금이나 똑같이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뭐
네네.
더 봐주고 더 주고 이런
네.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뭐 집에서 장성한 후에 같이 살게 됐을 경우에도 그 월세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서 살게 됐는데
네네.
너희들도 이제는 집세를 내라.
네.
집세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아주 철저한 아버지였죠.
네. 학교를 마친 후에는 어떤 일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나요?
학교는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요.
네네.
학교를 마친 후에는 처음에 조그만한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휴잇 앤 터틀사라는 곳인데 그런데 여기 들어가서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했죠.
바로요.
네.
네, 그랬군요. 록펠러 하면은 이제 석유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다가 석유에 손을 대기 시작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이 자기 사업을 할 때
네네.
곡물, 건초, 육류 이런 것들을 중개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자처음 사업을 늘려가는 도중에 이제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네.
그때는 도매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네.
사업 수단이 좋아서 이 도매상도 아주 잘 됐죠.
네.
괜찮았는데 펜실베니아주에서 1859년인데
네.
최초로 미국 내에서 유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소문이 땅에다가 파이프만 꽂으면 유전이 나온다.
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이제 그 석유라는 그 유전에 대한 네. 관심은 높은 때여서요.
네.
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서 뭐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록펠러도 거기에 이제 뛰어들었죠.
네. 본격적으로 이 석유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 새로운 정제 기술을 개발한 동업자와 함께 23살 때라고 하죠?
네. 그때는 그 사실 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석유가 네.
처음
네.
나오는 것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쓸 줄을 몰랐는데 그 개발업자들이 등유를 네. 이제 그러니까 밤에 등잔불을 쓰는
네네.
그 연료
네네.
그걸 이제 개발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로 좀 팔렸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이 등유를 전기불처럼 썼던 거겠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전기가 없던 시절에 살진 않아 잘 모르겠는데 혹시 노시창 기자께서는 뭐 등유를 쓰던 기억이라도 있으신가요?
아, 뭐 있죠. 네. 어렸을 때는 네네. 물론 뭐 1960, 50년대, 60년대, 70년대.
네.
70년대 말까지도 전기를 쓰지 못하는
네.
그 한국에도 그런 가정들이 있었으니까요.
네네.
그럴 때 사용한 게 이제 그 석유 등잔,
네.
그 호롱불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기억이 호롱불보다도 더 이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호롱 석유 등잔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여기서 이제 나이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석유를
네.
수입해다 쓰던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 좀 있어야지 시골에서도 석유를 사다 썼어요.
네.
근데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은 식물성 기름, 예를 들면 목화씨 기름이라든지
아, 네.
또 뭐 들기름이라든지 그런
먹을 수 있는 들기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것을 이렇게 종지 같은 데다가
네네.
담아놓고 거기에 이제 심지를 넣어서 이렇게 불을 켜는 건데
네.
불빛이 아주 약하죠.
등유는 어떤가요, 불빛이?
그런데 이제 석유는 뭐 그에게 비하면 불이 훨씬 밝죠.
식물성 기름보다는 밝고.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사용하기도 편리하고요. 또 오래
네.
가고.
그렇군요. 네. 다시 록펠러 얘기로 돌아와서
네.
오하이오 주 그러니까 록펠러가 살던 곳에서도 석유 광맥이 발견된 거죠?
예, 오하이오 주에서 발견된 이 광맥이 대단한 것이어서요.
네.
뭐 말로는 중동보다도
네.
더 많은
네.
원유가 매장돼 있다, 아주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거기가 클리블랜드 일대입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석유를 다른 곳으로 팔아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운반을 해서 팔게 됐나요?
이 클리블랜드가 당시에 인구가 5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였습니다.
네.
지금은
네네.
도시권 인구를 뭐 한 200만이라고 보고 있죠.
그렇군요.
큰 도시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석유를 이제 뽑아 올리기는 하지만 이것을
그렇죠.
어떻게 외부로 실어 나르냐 하는 것이
그렇죠.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철도가 들어옵니다.
네.
이 철도를 개설한 사람이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라는 사람인데
네.
미국 굴지의 철도업자였죠.
네. 네. 그러면 그 사람과 같이 합작을 해서 사업을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이 그 철도 이 록펠러는 워낙 많은 원유를 생산하니까요.
네네.
이 벤더빌트한테도 큰 사업이 되죠. 그것을 실어 나르는 운송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네.
상호 좋은 조건으로.
네.
록펠러는 수송비를 좀 절감하는 방법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서
네.
전적으로 이제 그 벤더빌트가 록펠러의 원유만을 실어 나르는 일을 주업으로
아,
그렇게
그렇군요.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 록펠러가 31살 때 그러니까 1870년인데요. 이 100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진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압도적인 생산량에서 나오는 단가 절감뿐만 아니라 환불 제도로 인한 운송비 절감에 힘입어서 이 스탠다드 오일이 점점 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록펠러를 그 당시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 록펠러가 사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또 나중에는 그것으로 사회사업을 거창하게 해서
네.
이제
훌륭한 칭찬을, 사람으로.
네, 훌륭한 네네.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죠.
그런데, 단점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단점이라고 하면
네네.
대단히 무자비하게 그 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아, 그러니까 노사 관계에서 일어난
아주 네, 네. 아주 그 큰 사건들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할 때도
네.
가격을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후려쳐서
네.
상대방이 도산하게 만들고 도산하면 그걸 네. 이제 합병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늘려 나갔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은 네. 굉장히 그 부정적인 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사업을 계속 확장하게 돼서 43살 때는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유를 이제 생산하는 일만 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운송업도 또 하게 됩니다. 자기가.
네.
또 석유관 사업도 하게 됩니다.
네.
파이프라인 그 관리 회사도 엄청난 그 사업이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석유 저장고 사업. 그러니까 네. 석유를 땅에서 캐내면 그거를 이제 큰 그 탱크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것도 엄청난 시설이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또 그 기업으로 또 자기 기업으로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문어발처럼 아. 많은 이제 업체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네네. 예,
그런 그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네. 록펠러의 재산이 가장 크게 불어나게 된 일은 결국은 록펠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이 이제 여러 회사로 쪼개면서
네.
주식 시장에 상장돼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
많은 기업들이
네.
이제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철도라든지
네.
석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미국 전체 부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장악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들대로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요.
그렇죠.
업주가 얼마든지 가격을
선택을 못하니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또 이것이 국가 경제를 그 소수의 인원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국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조금
거고요.
불합리한 면이 네.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법을 만들게 되죠.
네.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록펠러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그 회사 하나로 이제
네.
그 사업을 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네.
이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이다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 회사들을 30개가 넘는 여러 자회사로
네.
나누어서 이제 그 경영자를
네.
다 따로따로 두고 이렇게 하죠.
네. 그러니까 요즘 저희가 보는 엑선, 에모코, 쉐브론, 쉘 뭐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다 처음에 록펠러의 가게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자회사로 가면서 록펠러가
네. 네.
이제 자기 그 주식을 이제
네.
조금씩 다 갖고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여러 그
그렇죠.
업체들이
네.
이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그 일부 갖게 되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폭등을 하는 거예요.
네.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록펠러도 자기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또 부가 또 엄청나게 커진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개로 쪼개면 좀 약해질 줄 알았는데
재산이 더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재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이제 사회에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이 1880년대가 됐을 때,
네네.
무려 그 록펠러가 공급하는 석유의 양이 전 세계 양의 80%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최대 그 석유 왕이 아니라,
네네.
전 세계의 석유 왕이었죠.
네.
그러니까 세계의 석유를 지배하는
네.
그런 큰 그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부가 늘어나다가 나중에 53세 때가 됐을 때는
네.
부자 순위가 이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1위.
세계에서. 그러니까 네. 33세 때 100만 장자.
네.
43세 때 미국 최고 부자,
네.
53세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네, 이렇게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그때부터 건강이 조금 안 좋았다는
아마 스트레스라고들 그래요.
네.
돈벌이에 너무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소화 불량도 되고 우울증도
네.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건강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 보니까 스트레스성 그 장애들이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고민하게 되죠.
네.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건강을 그러니까요.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뭐 그렇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이제 병이 네. 들어서 네. 건강이 안 좋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제 의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또 로펠러가.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한테 가서 이제 상담을 했더니
네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 이런 네. 권고를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자선 사업에 이제 네. 뛰어들게 되죠.
로펠러가 교회 헌금도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주 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돈을 모은 저 모을 때도
네.
잊지 않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죠.
네.
헌금 잘했다.
네네.
그러니까 복 받는다 이제 그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그렇게 했고 사실은 뭐 헌금만 많이 한 것뿐만이 아니고
네네.
주일학교 교사도 했어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네.
교회에서 이게 뭐 수도관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 수리도 해주고
네.
사무실에 가서 허드렛 일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런 일까지 다 했죠.
네. 그러니까 그 돈만 주고 뭐 했다 표시내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자기의 네. 그 몸을 던져서 네. 일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한 거죠.
네.
네.
이 록펠러의 본격적인 그 기부는 1911년 72살 때 시작이 됩니다. 1913년에 록펠러 재단, 즉 그 락커펠러 파운데이션을 설립을 했고요. 이 재단은 자선단체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41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병원, 보건의학 연구, 학교 등의 사업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 특히 학교 중에서도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 때문에 굉장히 더 큰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시카고 대학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미국의 유명 대학, 그러면 이제 하버드, 예일, 네. 프린스턴 네. 뭐 이런 얘기를
그렇죠. 이제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시카고 대학은 학문의 바탕을 둔 대학으로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1919년 10월 현재
네.
졸업생이나 교수들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 됩니다.
네, 대단하군요.
이 한 대학에서 100명이 나왔다는 건
네네.
전 세계에서 시카고 대학이 유일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대학은 이제 본래는 조그만한 그
네.
이름도 없는
네네.
조그만한 그 도시에 그것도 이제 지금 시카고 대학이 있는 곳은 굉장히 그 가난한 지역에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그런 가난한 지역에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고
네.
이름 없는 대학이었는데 록펠러가 거액을 투자해서 그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부터 세계적인 대학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죠.
네. 72살에 은퇴를 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그 후로도 장수를 했죠.
네. 록펠러가 1937년 98세 생일을 한 두 달쯤 남겨놓고
이제 네,
떠났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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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지인 플로리다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묻힌 곳은 다시 고향으로 갔겠죠?
네. 클레블랜드로 가서.
오하이오주에 있는.
네, 거기에 네, 묻혔습니다.
네, 로펠 자녀는 얼마나 있나요?
네, 자녀를 다섯을 두었는데요.
네.
이제 아들은 하나고 그다음에 네. 딸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제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미국 정계, 재계에 아주 뭐 크게 진출을 합니다.
네.
상원의원 했다가 부통령이 되기도
자녀 농사도 성공을 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주지사도 하고 뭐 이런 그 아주 활발하게 이
네.
사회 진출한 그런 후손들이 있죠.
네. 오늘은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서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꼽혔고 막대한 재산을 교육과 보건의학, 문화사업에 기증한 석유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